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좀 길지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까지 호송되는, 그리고 로마에서도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까지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유를 빼앗겼지만 바울이 얼마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롭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년이 넘는 그 과정에 그 바울의 마지막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잡힐 것이라는 것을 그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는 다른 이방 교회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동행을 했죠. 누구인지 그 이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이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또 에베소에서 여러 그 지역에서 이제 전도하고 그 결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들이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손에는 자신들의 교회에서 모은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동행하고 있는 길인 것이죠. 어려운 형편에 빠지게 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헌금을 전달하러 자기의 목숨까지, 그 목숨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나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그렇게 알게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유대관계가 돈독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여정을 거침없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성난 유대인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오순절 예루살렘의 그 절기를 지키러 온, 특히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바울의 과거, 바울의 현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바울의 과거는 그가 자신들이 있는 그 이방 세계에서 다니는 곳마다 그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현재는 그가 헬라인인, 이방인인 그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까지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군중들 중에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를 다니고 있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죠. 아, 저 헬라인, 저 이방인을 바울이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이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쉽게 듣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성전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그 백성들은 바울에게 달려가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그 천부장, 이 사람이 달려오지 않았으면 바울은 아마 군중들에게 맞아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그 중재와 허락하에서 이 군중들을 향해서 자신의 간증과 자신의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들은 그의 간증을 도중에 중단시켜버리죠. 다음 날 이제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역시 화가 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장격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것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정식으로 그 임명받아서 그 일들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와 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울은 변절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변절자 바울을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죠. 그래서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제 자신의 입을 열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여기까지 운을 맡겼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불끈합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무나 이 바울에게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제 바울이 대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바울이 기죽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대가 센 것 같아요. 전혀 꿀리지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말하죠. 이 사람 대제사장인데 네가 함부로 그를 욕하느냐. 그런데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바울이 단수가 높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 구성원들을 보니까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던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사두개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자기의 변론을 이어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이 바울의 말에 공회 그 자리에 있던 그 재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이제 논쟁으로 이제 이 장례가 소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바리새인 중에는 자기도 바리새인이고 또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을 두둔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또 중단되고 맙니다. 그날 밤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시죠. 격려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주님의 위로에 바울은 힘을 얻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또 모여서 그들이 결의를 다집니다. 당을 지으면서 맹세를 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독기가 더 올랐던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그의 생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암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로마 천부장에게 알리죠. 결국 바울은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이 됩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 예수님 당시 그 예수님 당시 전에 그 이 갈릴리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을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죠. 그들이 뭐 이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또 이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가 정치를 잘 못해서 이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AD 6년부터는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그 총독, 로마 총독이 이제 원래 헤롯의 궁전으로 지었던 그곳을 관저로 사용하면서 그 헤드쿼터처럼 그렇게 있었던 도시죠. 가이사랴 가보신 분 계세요? 가이사랴 네. 내셔널 네. 거기에 가보면 빌라도 비문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다섯 번째로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된 로마 총독입니다. 25년에서 36년. 예수님이 이 사이에 이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언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펠릭스와 벨릭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베스도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12번째, 13번째 총독으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호송되는데 많은 군대 인원들이 동원이 됩니다. 보병 200명, 말을 탄 기병 70명, 창을 든 창병 200명이 동원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쉽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부는 이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당시 로마 총독의 큰 숙제였어요.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로마 시민인 이 바울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숙제였던 것이죠. 바울은 결국 가이사랴 헤롯 궁전의 한 처소에 갇히게 됩니다. 가이사랴 가보면은 이 헤롯 궁전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에 이러한 어떤 집터가 남아 있는데 이러한 터에 바울이 갇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된 지 5일 만에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 대제사장, 그 노인이 노구를 끌고 110km나 되는 그 길을 예루살렘에서 달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많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청문회장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가면은 이러한 그 헤롯 왕궁터 한쪽으로 홀이 있습니다. 이것이 Place of Hearing. 그 당시 재판하거나 그런 것들을 듣는 청문회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 더들로의 바울을 향한 고발이 시작이 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더들로의 말이 진실이었을까요? 진실이 아니라 아첨의 말이었습니다. 당시 이 총독 벨리스는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유대 전역에서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잔인하게 폭력으로 진압하고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더들로 변호사는 총독에게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을 하면서 이제 재판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아첨의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의 변론이 진행되죠. 그 과정에서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유대인에게 적지 않은 양의 헌금, 돈을 전달해주기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했던 증언은 이 더들로 변호사가 했던 증언보다 훨씬 더 사실 정황에 입각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이 재판을 그냥 연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돈을 얻어낼까 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또 마음을 또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감금한 채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의 시위를 잘못 다스렸다라는 그런 문책을 받고 로마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AD 59년 베스도라는 총독이 벨릭스를 뒤이어서 이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부임한 지 3일 뒤에 이 베스도 총독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인사하러 간 것입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3일 만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이 이 총독에게 바울을 다시 고발합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바울을 향한 적개심이 여전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바울을 가이사랴가 아닌 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재판하도록 하라고. 그런데 그것은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매복했다가 그냥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들의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 유대인들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바울을 다시 그 청문회장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있는 그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 글씨가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I appeal unto Caesar. 바울이 이 가이사랴 이곳에 서서 내가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부당한 그러한 판결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벨릭스 총독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목을 모르고서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제 이 베스토 총독이 부임했기 때문에 인사하러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너가 한번 바울의 말을 듣고 나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다시 이 청문회장으로 불려 나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할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도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간증합니다. 그 장면을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은 곧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명이다라고, 나의 부르심이다라고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이 예언이 정확히 바울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죄목 때문에 이제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삶의 어느 시점에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바울은 당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이었건 총독이었건 임금이었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서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이야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바울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총 다섯 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때마다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아그리빠 왕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라고 질문하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비록 갇힌 몸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자유로웠습니다. 이 당당한 선포 앞에 초라해 보이는 것은 오히려 그를 신문하는 대제사장, 총독들, 당시 권세자들이었던 것이죠. 이후에 바울은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또 여러 풍랑을 만나면서 어렵게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AD 60년경의 일입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주님의 예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한 셋집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거기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속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성경은 이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러한 셋집에 살면서 더 자유롭게 복음을 나눌 수는 없었겠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했고 그 로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2년 뒤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꿈에 그렸던 서바나 선교, 스페인이죠. 그는 땅끝을 스페인으로 생각했는데 그곳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나타나고 그것을 희생양으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잡히게 됩니다. 체포돼서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AD 67년경에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처참하게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 참수교회가 있는데 그 장면을 조각으로 형상한 장면입니다.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하지 않고 참수로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러한 바울의 마지막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내용으로 사도행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을 열린 결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29장은 그 이후를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들이 그 증인된 우리들이 써내려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에서 죄수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바울이 죽은 지 약 250년 후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인 AD 381년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이후 로마는 1000년 동안 복음의 중심 역할, 복음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은 독일, 게르만 민족에게 전해집니다. 거기서 복음이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에서 복음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 대륙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복음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은 아시아로 넘어와서 한국과 중국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처음 시작된 이 중동을 지나서 복음이 처음 시작된 이스라엘에서 꽃을 피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관문 도시인 텔 아비브 이곳에 우리가 있으면서 복음이 다시 밀려온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는 예배하며 주님의 공동체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죽기 전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4장 1절에서 8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럴수록 복음은 세상의 거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복음의 증인들은 고난을 받고 고독한 경주를 경주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세상과 사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열려있는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챕터,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